자, 이거 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우리가 보통 빙판길에서 운전하다가 차가 쫙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반사적으로 운전대를 막꽉 쥐고 브레이크를 세게 밟잖아요.
아, 네.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몸이 먼저 그렇게 반응하죠.
맞아요. 사실 그게 차를 완전히 통제불능으로 만드는 가장 최악의 행동인데도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생에서 갑자기 위기가 오거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약간 비슷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하긴, 불안하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막이 상황을 꽉 쥐고 통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엄청 크고 강력한 무언가에 탁 매달리게 되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눈앞에 그 거대한 힘이 보여야만 비로소 좀 안심이 되니까요. 오늘 저희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자유가 꽤 흥미롭죠?
네, 진짜 흥미로워요. 구약 신학자인 존 오스월트 박사님의 이사야서 17장 그리고 18장 강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깊은 탐구의 미션은 이 수천 년전 고대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신뢰, 그러니까 트러스트 문제에 대해서 대체 어떤 통찰을 주는지 파헤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거대한 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신성한 고요함을 의지할 것인가, 이 딜레마를 아주 깊게 다루고 있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청취자님들께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이 오스왈트 박사님의 강연 텍스트 안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뿐만 아니라 진화론에 대한 강연자의 개인적인 견해, 그리고 막 미국의 보수 정치나 문화 전쟁에 대한 시각이 꽤 깊이 담겨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특정 종교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정확합니다. 저희 역할은 그냥 강연자의 논리나 이 자료의 핵심 아이디어를 있는 그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청취자님들도 이 점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정한 신념을 가진 학자가 세상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지를 관찰하는 것 자체로도 아주 훌륭한 지적 탐구가 될 테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주제인 신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스왈트 박사님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그 엄청나게 방대한 텍스트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딱 하나. 바로 신뢰라고 강조합니다.
네, 강의 중에 반복은 교육의 영혼이다 이런 말을 여러 번 덧붙이면서요. 결국 신뢰야말로 진정한 조의 기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신뢰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그 당시 지정학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할것 같아요. 유다의 아하스 왕이 대체 얼마나 무서웠길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가요?
아, 당시 유다가 느꼈던 공포는 진짜 상상 초월했을 겁니다. 그 당시 신흥 패권국이었던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은 단순히 군사력만 센게 아니었거든요.
약간 잔혹함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엄청 잔혹했죠. 정복한 도시 사람들의 가죽을 산채로 벗기거나 꼬챙이에 꿰어서 막 전시해 놓는 식으로 주변 국가들을 공포에 떨게 한 제국이었어요.
오, 진짜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북쪽의 시리아란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이 너무 무서우니까 반 아수르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한테도 너희도 동참해라 하고 압박을 가한 거죠.
근데 아하스 왕이 그걸 거절하잖아요.
네, 거절하니까 시리아랑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가 버립니다.
와, 여기서 진짜 비극적인 포인트는 쳐들어온 이스라엘이 유다랑은 사실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 국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패밀리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터진 거죠.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막 형제한테 배신당했다는 충격에다가 당장 나라가 망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겠네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자신들을 위협하던 진짜 거대한 적, 아수르한테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거였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신의 약속을 신뢰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조언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하스 왕 눈에는 당장 저기압처럼 몰려오는 연합군의 칼날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위기에 처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폭력적이고 강력한 힘에 의존하려는 심리가 발동하는 거죠.
아, 저는 이 대목에서 오스월트 박사님이 든 비유가 진짜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강연에서 뭐라고 하냐면, 쥐세 마리가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중 한 마리가 자기가 이기겠다고 고양이를 용병으로 고용한 격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네, 아주 뼈아픈 비유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쥐두 마리를 이기겠다고, 쥐들의 천적인 고양이를 안방으로 들인 거잖아요. 결국 자기도 고양이한테 잡아먹힐 텐데 말이죠. 청취자님들, 우리도 일상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런 고양이 같은 더큰 위험을 끌어들이는 선택을 하진 않나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면 장기적인 파멸보다 그냥 단기적인 생존을 우선시하게 되니까요. 고양이를 부르면 당장 쥐들은 쫓아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먹힐 거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하긴 당장 숨이 넘어가게 생겼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1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적을 의지한 유다의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왜 이사야는 적국인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시리아랑 형제 나라인 에브라임을 하나의 심판 메시지로 묶었을까요?
유다는 북쪽 형제인 이스라엘을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또 가장 의지하고 싶어하는 약간 모순된 감정을 가졌거든요. 오스월트 박사는 이걸 현대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신뢰하는 거에 비유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라면 뭐 모금 행사나 정치행동위원회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세상의 권력이나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죠.
근데요,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현대사회에서 기금 모금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건 그냥 어떤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되게 실용적인 약간 프랙티컬한 도구 아닙니까?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죠?
아, 그쵸. 그게 도구 자체가 뭐 본질적으로 악하다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오스월트 박사의 관점을 빌려서 분석해보자면 여기서 진짜 위험한 건 동화, 그러니까 어시뮬레이션의 위험성이에요.
동화된다는 거요?
네. 선한 일을 하겠다고 세상의 방식이나 통제지향적인 도구들에 계속 의존하다 보면 결국 그 방법론이 가진 본질적인 세계관에 흡수되어 버린다는 거죠.
아, 처음에는 그냥 이 방식을 좀 빌려 쓰자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도 저들처럼 거대해져야 돼, 뭐 권력으로 찍어 누르자, 이렇게 변질된다는 거군요.
맞아요. 내가 고양이를 고용해서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결국 고양이의 사고방식에 잡아먹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전적으로 세상의 방식에 의존하게 되는 것. 그게 본질적인 위험이라는 분석이죠.
와,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의 방식을 전적으로 신뢰한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심판이 휩쓸고 간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마치 추수가 다 끝난 텅 빈 들판이나 올리브나무 꼭대기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두세 개의 열매, 즉 렘넌트로 묘사됩니다.
렘넌트,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군요. 추수하고 땅에 떨어진 이삭이나 꼭대기에 손이 안 닿아서 남은 열매라니. 다 털려버린 진짜 처참한 현실이네요.
네, 근데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완전한 상실의 시점,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화려한 우상에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아, 드디어 시선이 바뀌는군요.
맞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에서 눈을 돌려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오스월트 박사가 진화론과 초월적 창조주를 아주 강하게 대비시키거든요.
아, 인류의 기원 문제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네. 진화론적 관점처럼 세상이 우연의 산물이라면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내 스스로 쥐어짜낸 통제력뿐이죠. 반면에 목적을 가진 창조주가 존재한다면 인간은 모든 걸 자기가 통제해야 한다는 그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한테 대체 뭘 의미할까요? 왜 우리는 항상 창조주보다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든 것들, 그러니까 내 통장 잔고나 내 인맥, 나의 통제력 같은 우상들을 더 선호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내 손에 쥐어져 있어야 안심이 되니까요.
맞아요. 그 통제에 대한 환상 때문이겠죠. 꼭 인생이 탈곡기처럼 내 모든 걸 완전 탈탈 털어가 버린 후에야 아, 내가 스스로를 만든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이유가 참 씁쓸합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인간이 겪는 비극이나 상실이 고대 텍스트에서는 단순한 형벌로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쥐고 있던 그 오만한 통제 환상을 와장창 깨버림으로써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각성의 도구로 작동한다는 거죠.
상실이 오히려 환상에서 깨어나는 도구가 된다 이 말이네요. 그럼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후에야 창조주를 기약하게 된다는 건데, 애초에 하나님을 잊는다는 건 히브리적 사고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이게 단순히 머릿속에서 정보가 날라갔다, 까먹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절대 아닙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아는 것을 지적인 상태로 보지만 히브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잊는다는 건 지식의 망각이 아니라 실질적인 불순종을 뜻합니다.
불순종요?
네. 강의의 피난처의 반석 비유가 생생하게 나오잖아요.
아, 그 비유 진짜 와닿았어요. 뜨거운 사막에서 적들한테 막 쫓기고 있는데 저 멀리 동료들 어깨를 딛고 올라가면 적을 피할 수 있는 30피트짜리 한 10m 되는 거대한 바위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엄청난 그늘도 제공해주고요.
머리로는 저기 바위가 있다는 걸 완벽하게 알면서도 막상 위기가 오니까 바위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손으로 얕은 모래구덩이를 파서 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이걸 바위를 잊었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바트 어만 같은 현대의 성서학자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들의 사례를 오스왈트 박사가 언급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신학적 개념을 훨씬 더 방대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적으로는 완벽해요.
네, 전문가들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살림에서 의식적으로 그 결과를 거부하죠.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이렇게 지적으로 알더라도 실질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바로 기억하지 않는 것, 즉 망각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위를 잊고 산 대가가 작물을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자라지 않는 거군요. 저는 이 대목에서 물을 주지 않은 식물의 비유가 딱 떠올랐어요.
오, 어떤 비유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식물을 화분에 심어놔도 내가 게을러서 물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식물이 말라 죽잖아요. 이건 신이 나를 미워해서 내리는 자의적인 벌이 아니죠.
그렇죠. 당연한 물리적 결과죠.
네, 너무나 당연한 결과, 컨시퀀스라는 겁니다. 신앙의 공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내 손으로 쏙 빼버리면 당연히 방정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랑 똑같군요.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의도적인 거부는 필연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게 핵심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인간의 방식, 즉 결국 실패로 끝나는 이 요란한 방식과 신의 방식이 어떻게 완벽하게 대조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 18장에 등장하는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구스 제국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죠.
구스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 중 하나였죠. 이 강대국들은 위기가 오면 성남 바다처럼 포효합니다. 이사야 18장을 보면 구스 사람들이 나일강을 따라서 사방으로 메신저들을 보내고 막 엄청 분주하게 움직이거든요. 오스월트 박사는 이걸 윙윙거리는 벌떼에 비유했습니다.
진짜 벌떼처럼 윙윙거리면서 온 동네를 다 들쑤시고 다니는 거네요.
맞아요. 그게 세상의 국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엄청 요란스럽죠.
근데 텍스트를 보면 그렇게 거대하고 요란한 힘도 신이 한번 꾸짖으시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나와요. 저녁에는 공포가 가득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다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힘이죠. 그럼 세상이 이렇게 막 난리법석을 떨 때 신은 뭐라고 계시나요?
아, 이 부분이 진짜 압권입니다. 하나님은 구스 사람들처럼 분주하게 메신저를 보내거나 요란을 떨지 않아요. 그저 산 위에 깃발, 히브리어로 네스를 세워둡니다. 그리고 햇빛 속에 맑은 열기처럼 그냥 고요히 지켜보며 기다리신다고 묘사되죠.
윙윙거리면서 전 세계를 향해 엄청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굴죠.
맞아요. 반면에 신은 그냥 고요하게 바라본다는 이 압도적인 대조.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난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 연약해 보이는 고요함이 무능력해 보일 수 있거든요. 답답하죠. 당장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그 고요함이 세상의 소란스러운 힘보다 훨씬 묵직하고 강력하다는 게 이 강의의 핵심 역설입니다.
아,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는 그 강박에서 손을 떼는 거군요.
네, 신의 일하심에 모든 걸 맡기고 그 고요함 속에 머무르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뢰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탐구한 내용을 쫙 한번 정리하고 현실에 적용해보죠. 결국 오스왈트 박사님 강연의 결론은 명확하네요.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역으로 세상을 이기겠다고 세상의 방식을 신뢰해서도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강연 후반부에 오스왈트 박사가 자신이 속한 미국의 보수 기독교계를 향해 아주 날카로운 자기 반성을 내놓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정치적 시스템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들, 특히 불안감에 휩싸여서 반대파를 막 악마화하는 그 문화전쟁의 세태를 굉장히 우려합니다. 결국 두려움 때문에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거랑 똑같다는 지적이죠.
와, 뼈 때리는 반성이네요. 강연에 등장했던 경제정책 비유도 생각나요. 미국이 근본위제, 즉 골드스탠다드를 포기했을 때 경제에 금이 가고 인플레이션이 왔던 것처럼 삶의 기준인 신의 기준을 떠날 때 파괴적인 결과가 온다는 통찰이었죠.
네.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결국 모든 결과를 결정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하루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거나 혹은 역으로 여러분이 꽉 의지하게 만드는 그 분주하고 요란한 제국은 무엇인가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도 모르게 끌어들이고 있는 고양이가 있는지 돌아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정부의 홍수 그리고 끝없는 알림 소리로 꽉 찬 이 21세기에 말이죠. 우리는 단순히 바쁜 일정을 멈추는 걸 넘어서 이 일상의 소음 한가운데에 나만의 고유한 깃발, 이 네스를 세우고 기다리는 침묵의 훈련을 대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겠죠?
그러니까요. 당장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서 세상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기 전에 단 5분만이라도 화면을 덮고 그 고요함의 힘을 시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5분의 침묵이 어쩌면 우리를 진짜 반석 위에 올려놓을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